네. 이제 제5번 보겠습니다. 제5번. 심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페이지는 83페이지. 이 용어가 거기 보면 시작하는 말 가운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계시 세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난번 문강에서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셨죠. 예,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다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펼쳤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결국 계시 세계를 만들어 이 창조를 하게 하시고 그 창조된 계시 세계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섭리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는 창조로 시간 세계를 창조해서 심판으로 시간 세계를 끝을 맺습니다. 그건 늘 여러분들이 다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계시 세계는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을 낸다. 그럼 왜 끝을 내는가? 영원한 세계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기 때문에 계시가 끝을 맺게 된다. 그걸 이제 그 시기를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종말에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작하는 말 가운데 시작하는 말 중에 이제 그 다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미숙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잘 가다듬어지지 못한 소위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결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세워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뭐 보통 다 하잖아요. 당신 그러다가는 하나님 심판받는다. 우리들도 성경 공부를 성경 신학을 했지만은, 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어떤 큰 불의의 사고,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심판 사건이 다 적중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고 악한 일한 사람이 금방, 불치병이 든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이런 어떤 뭐 가산이 탕진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혀야 되는데 욕처럼 크게 무슨 잘못도 없고 범죄도 안 했는데 몸에 병이 나는 수도 있고 재산이 탕진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는 소위 막 교회 지도자다 하고 이제 완장 찾잖아요. 목사라면 완장을 차고 나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면 어두운 시대에는 그냥 아 정말 벌받아. 왜 그러냐면 그게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영향이죠. 죄지면 벌 받는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이런 말, 기독교가 있기 전에도 그 얘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그 바탕, 생각, 사고의 바탕에다가 기독교를 갖다가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교회 신학을 배우고 뭐 신학교에서 교회학을 공부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영악한 시대가 오니까 웃기는 거죠. 야, 죄지면 심판받는다는데 죄 엄청나게 지는 사람도 잘만 잘 먹고 살더라. 잘 살고 잘만 잘 먹고 살더라. 뭐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를 봐도 정말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탈취해다가 큰 자기들 이제 개발을 하고 막 문화 시설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전부 미개한 지역에 이제 총칼 들고 와서 뺏어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우리 뭐 가까운 정치사에서 권력 권좌 유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탱크로 밀어붙이고 나서도 아직 버릇자가 빈들빈들 살져가지고 잘 살잖아요. 벌은 무슨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그 영악한 젊은 세대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믿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요 심판이라는 이 말 단어 하나 자체가 기독교의 흥망이 좌우되는, 교회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좌우되는 중요한 용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론집을 쓰면서 심판이 나왔을 때 그걸 설명하고 가려면 한 7, 8페이지를 그냥 이걸 설명해 가지고 넘어가다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 원리적 흐름이 차단되잖아요. 늘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연구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빼놓고 이제 강론집을 쓰면서 늘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걸 정리를 해야지. 어차피 이제 뭐 박홍기 강사가 말한 대로 이제 기독교 신학 총론 속에, 다시 말해서 신학 성경 신학 총론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이런 용어부터 정리해 놓고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을 공부를 해야 쉽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 40개의 주제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심판이라는 주제가 하나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심판하고 그 다음 이제 영혼 문제하고 이게 다 막연한 얘기입니다. 다 심판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게 모두가 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 질문하고 나면 답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 문제 이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방해하겠지만 밖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막 이 영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영혼에 대해서 글 쓴 거 없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해요. 아, 곧 신문에 나갈 거라고 하고 곧 책에도 남아 나갈 거라고 네, 그때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그랬는데 이게 다 막이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심판 조금만 누가 살다가 어려움 받으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려움 받으면 뭐가 조금 어려우면 아, 저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쉽사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참 난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그냥 오늘 강의 들으시고 쉽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딱 들으시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다시 이걸로 뭐 책 떠들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딱 들으면 정리가 딱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럼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번창을 했잖아요. 정말 뭐 1500만이니 뭐 1200만이니 하고 여의도 광장이 막 20만 명이 모였네 하고 정말 대단했죠.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동안에 굉장히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또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엄청난 큰 교회 시설들이 우뚝우뚝 서지게 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런 무렵에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되졌는가 그렇게 많은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침과 내란 외국의 침입과 6.25 도난이죠. 그거에 의해서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졌죠. 그리고 그 6.25 동란을 통해서 이북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넘어오는데 이북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6.25 동란이 일어날 때 여기 유장로님 계시지만은, 이북은 평양거리가 주일날이 되면 가게가, 점포가 전부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성경 찬송을 옆에 낀 부부들이 부부 동반해서 전부 교회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무슨 성지 같은 그런 풍경이 안식일이라 해서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주 이북의 평양뿐만 아니라 온 이북 전체가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가 먼저 들어온 것도 이제 이북에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 그 세상 뜨셨지만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신과련 장로님이 최초로 한국에 이제 복음이 증거된 그 최초의 교회를 다니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북에 먼저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북이 번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6.25 동란 딱 일어나니까 막 그냥 이북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막 남한으로 막 피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이북 땅이 다 피폐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금도 못 살잖아요. 가난하고 예수 잘 믿어서 심판받았나요? 왜 그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남한은 그 당시에 교회 별로 없었어요. 남한이 교회가 되진 것은 참 그 당시에 6.25 동란 일어날 때는 남한의 교회는 형편 없었습니다. 그 교세로 봐서 아주 열악하고 뭐 교회 큰 교회도 없고 그런데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해가지고 특히 여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권사가 했죠. 포목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먼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각 지역에. 그것이 이제 부산의 큰 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뭐 평안교회 이런 게 다 이북의 목사님들과 이북에서 넘어온 특히 여성도들의 열정이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 도시마다 큰 교회는 전부 이북 사람들이 와서 세웠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남한에 이제 터지게 돼가지고 그 예세를 몰아서 우리 남한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팽창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북은 그렇게 교회가 서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벌받아가 심판받아서 망하고 남한은 예수를 안 믿고 무당 천지였는데 무당을 섬기고 점쟁이가 천지인데 그래서 축복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나요?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어린 시절의 고민이었습니다. 10대 후반의 고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도 다 뺏기고 공산당들에게 돈도 다 뺏기고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학대를 당하고 자칫 잘못했으면 하룻밤만 맥아더가 인천에 하룻밤만 늦게 상륙했으면 그 밤만 지나면 이른 새벽에 한강변 뻘밭에서 대창으로 찔려 죽었을 텐데 이제 사형을 당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생활 아주 그때 우리 고향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믿는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교회가 그리고 건너편 동네 사는 이제 청춘과부 되시는 분이 어떻게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지 돈이 좀 있으니까 교회 전답 하나 사놓고 그 다음 교회 할 그 행랑채 비와집으로 된 행랑채 하나 사놓고 안채는 아주 내벌 때린 큰 부잣집 그런 집을 하나 사서 사택으로 하고 그분이 다 돈 돼서 돈 사고 그 다음에 행랑채 기와집으로 된 것 교회당으로 쓰고 안채는 부자가 살던 안채인데 그분이 교회 사택으로 살고 그 사택에서 우리가 살았다.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할머니고 아버지가 외아들인데 거기서 형님들 낳고 나도 거기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산당이 와서 다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논다다 뺏기게 만들고 예정시대에 예비당도 뺏겼어요. 그 교회당도. 집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사무소를, 면사무소를 글로 옮기더라고요. 그 교회당 뺏기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살던 청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 형사들이, 일본 형사들이 총칼 들고 딱 와서 양쪽에 기다려요. 30분 만에, 30분 만에 하나 이거요. 빨리 예배당, 예배 끝내라. 그리고 끝나면 그냥 다 데리고 다 방공업 하러 가. 침받아서 그러나요? 저주받아서.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심판이란 무엇인가의 글이라는 게 글은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내 인생이 여기에 녹아 묻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막상 심판 딱 물으면 우리 대답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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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차 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서문에 머릿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거기 이제, 그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 8.15 해방 나오죠. 8.15 해방 직후 북한은 교회가 매우 왕성한 시대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대였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모진 박해를 받아가지고 받게 됐고 결국 교회를 박해한 북한은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남한으로 피난한 신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남한은 잘 먹고 잘 살게 지금 됐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예수 잘 믿어서 망했고 남한은 교회를 받아들이고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된 건가? 그래서 한국교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정리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북한은 무신론자들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그럼 남한은 유신론자였나요? 남한은. 그런데 남한은 이제 그 뒤에 하나님 믿고 교회가 발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해가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가는가? 그러면 한국교회는 하나님 잘 믿어서 교회가 침체되고 이북은 하나님 잘 믿어서 경제적으로 망하고 그런 갈등이 자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문단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심판의 어휘 나오기 전에 그 위쪽으로 여섯째 줄 중간에 보시면 부자가 된 남한 교회들이 점점 침체의 늪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왕성했던 북한 교회에도 풍요로운 남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닐까? 만약에 결국 거기 본 왕성했던 북한 교회에도 또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남한 교회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인가? 그렇다면 교회가 왕성하는 것이나 재물이 풍요로운 것이 복이 아니라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말인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서문적으로 제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심판이란 말의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의의가 뭔가. 그래서 심판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운동 경기장에서도 쓰고, 또 정치적으로, 사법부에서도 심판이란 말을 쓰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란 말을 쓰고.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운동 경기장에서야 우열을 가리잖아요. 누가 잘하냐. 누가 반칙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더 우월한 성적을 내느냐 그걸 판별하는 걸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법부에서 이제 막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 재판장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자잘못을 했는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의 한을 푸는 방법으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죠.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했어요. 저거 그냥 고소해서 내 한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과는 전혀 일반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랬다가는 심판받는다. 너 벌받는다. 벌받는다는 말이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받는다는 말과 같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유교문화권 속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너 그러지 마. 거짓말하면 벌받는다. 너 남의 그 도둑질하면 벌받아. 이 말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듣고 자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받는단 말이 결국에 심판받는단 말로 이제 이렇게 딱 굳어진 상태에다가 기독교에서 심판이라는 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심판받는단 말, 같은 개념으로 딱 각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성도들은 심판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몸을 칠 수도 있고, 사업을 칠 수도 있고, 당신 자녀들을 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흥회는 부흥사가 첫날 얼마나 성도들로 하여금 떨게 만드는가, 벌벌 떨게 만드는가. 떨게 만든다는 말은 길을 꺾는다는 말이거든요. 길을 꺾어야 떨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꺾으려면 벌받는다는 말이, 심판받는다는 말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들 뭐 11조 떼먹은 거, 또 뭐 옛날 지금은 보편화되고 또 그런 방법 안 쓰고도 하지만은 애기들 중간에 생긴 애기를 막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놓으면 뭐 여자들은 펑펑 울죠. 그럼 부흥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낙태 그게 살인죄인데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고. 이 말만 한마디 해보면 그 당시에 많은 주부들 낙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적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란 이런 용어를 가지고 교인을 협박하고 순진한 교인들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면서 뜯어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의 이 눈부신, 인간적으로는 눈부신 엄청난 이제 시설과 소위 이제 신전을 지어놓고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깨나니까 그게 점점 잘 안 되져가는 그런 공간에 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벌만 안 받더라.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안 믿는 기업인, 우리나라 대기업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기업이, 예수를 믿는 자가 기업주가 대기업가가 없잖아요. 현대 삼성 안 믿잖아요. 도리어 불교에 가깝죠.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장로는 사업하다가 뭐 다 아시지만 여의도에다 높은 빌딩 짓고 난리더만 뭐 나중에 호랑 차고 문제 말하고 다 망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 교회 저기 뭐 저 강동 쪽에는 큰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느 기업가가 막 땅 투자해서 뭐 몽땅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독채로 그냥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단독으로 그 교회를 세워놓고 하니까 그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막 큰 교회라 해서 글로 싹 모여가지고 대성에 뿌렸잖아요. 큰 성 큰 교회로. 그래가지고 목사가 비자금을 뭐 몇백억을 해놨다 해서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다 돈으로 다 입막아가지고 지금 무사하게 그냥 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 심판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올바른 용어가 특히 기독교는 이쪽 8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아래서 한 11번 전인가요? 11번째 거기 보시면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한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직구, 직접 하나하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직구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가리키죠.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를 심판주 앞에서 일일이 고백하고 다 직구해서 죄값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갑니다. 자 그럼 그 말 들으면 그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도 다 필요도 없는 거고 창세전 작정 섭리도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작정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죄지면 다 심판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데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도 예를 들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은혜로 구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요. 그랬다가 또 어느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주님 이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오시면 여러분 전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일일이 내가 직고하고 그 죄값대로 다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주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도 그걸 말이라고 듣는다고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잖아요. 걔네가 얼마 전 보도에 들으니까 방송 보도에 들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여기도 거기다 보니까 50대 이상 같은데 50대 이상의 세대는 앞뒤가 안 맞아도 다 듣는데요. 네. 말을 단편적으로 들으니까 단편적으로 딱딱 들으니까 앞뒤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아니 구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대주를 다 사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사가 와서 여러분 심판주 앞에 가서 우리들이 일일이 낱낱이 직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죄를 졌다. 뭐 누굴 미워하고 안 그러면 뭐 못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뭐 컴컴한 방 안에 들어있는 신부 앞에 이렇게 구멍 뚫어놨대요. 뚫어놓고 거기다 텐트를 이렇게 텐트가 아니라 이제 커튼이죠. 이렇게 시커먼 커튼. 그게 안쪽은 안 보고 안에서 바깥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1층 유리창처럼. 그러면 안에서 다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로 그래 누가 뭐라고 했나 그거 다 고백을 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부가 뭐 만약에 여차여차 하면 그러시면 안 되죠. 한마디 하면 아이고 내가 내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빠져나와서 내가 다 고백을 했어요. 아, 신부님, 제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외관 남자를 만났습니다. 죽어요. 그 말 한마디 해놓으면 이제 죽으나 살아. 거기에 매여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이제 내 죄를 심판주 앞에서 직고한다고 하니까 그 권한을 교황이 받았고 교황이 각 직여회마다 신부들에게 교주들에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교황은 근본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고 주교들은 교회 각 지방 나라 주교들은 이제 분배받은 그런 자격으로 이제 주교에게 고백하는 것이 교황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기극 행각을 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지 말라고 이 난리를 쳐도 이건 내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래요. 제발. 근데 어떻게 제발 안 해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에? 그냥 다 알면서도 그 말 안 하고 그러냐. 왜? 하면 손해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도가 누가 딱 이 말씀 배웠어요? 배웠는데 목회를 하는데 11절을 열심히 꼬박꼬박 돼. 그럼 아무 말도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나처럼 그거 11조 그게 그걸 아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그런 거 건들지 말고 그냥 요즘 목사님들 공부한 사람들 목사님들 말이에요. 아직 그런 예민한 건 건들지 말고 그냥 언약 성취만 얘기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날 살려놓을 때까지는 그냥 죽이거나 살리거나 욕을 하거나 두들겨 패거나 돌에 맞거나 상관없이 할 얘기는 해야 돼요. 내가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무슨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심판이라는 이 용어 하나가 그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억압한다 이 말입니다. 억압.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문단 얘기하다 지금 말씀 나온 거죠. 그래, 누구나 심판주가 되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섬기게 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가? 제발 좀 심판 좀 면해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넘어가서 86페이지 제 상단에 보시면 성경적으로 심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등의 그런 동사입니다. 아니, 그런 등의 뜻의 동사, 샤파트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은 동사, 샤파트, 그러니까 재판한다, 다스린다. 이게 통치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게 통치. 딱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통치행위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다스려가고, 이게 이제 통치행위인데, 이미 법원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포트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역시 심판 또는 심판 행위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분리, 이 나누다. 또는 선택, 판결 이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어의 의미는 아하, 심판하다, 가르다, 분리하다, 다스리다, 막 이런 다양한 의미로 심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구나. 이 정도만 이제 아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심판의 정의는 뭐냐? 어휘를 밝혀봤으면 정의를 우리가 이제 정의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경기장에서는 우열을 가리고 사법부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키고 가르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치행위에서 심판하는 행위 아니에요? 운동 경기장에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 반칙하지 않냐고, 누가 골을 더 많이 넣느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심판이 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이란 말은 전혀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거리가 아주 먼 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보면 제일 밑에,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86페이지 제일 아랫줄 중간 못 미쳐서 보면 이와 같은 심판의 정의 가운데 종교적인 것은 일반 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종교에서 똑같이 쓴다면 일반 대중들이 그거 호응을 못해요. 왜? 그것은 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 이론은 그럴듯해요. 잘못하면, 죄지면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론은 죄지면 심판받는다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저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천벌을 받아야 내 지금 직성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면 내가 복통 터져 못 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억울한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심판이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벼락이라도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잖아요. 별짓을 다 해도. 아, 어린, 이제, 그, 순진한 성도들이 그렇게 애써서 연보를 해놨더니 수백억을 비자금 만들어서 성도들 몰래 해외, 뭐, 스위스 은행에다가 뭐 비밀구좌에다 집어넣고 난리를 치고 날벼락 맞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예요. 성공한 목사. 그렇게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데 누가 그걸 신임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는 심판이라는 그런 개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즘 영특한 세대들은. 그러면서 누구나 범죄하면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말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용어가 가장 종교적으로는 신빙성 없는 말로 지금 추락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문단. 이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부분. 기독교 역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실제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가 심판 받는다 하면 만약한 그걸 좋게 말하면 아주 순진하다, 순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현대 감각으로 말하면 좀 모자란다. 공감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도 하, 아멘, 아멘, 하, 감사합니다. 이게 순박한 거요, 좀 모자란 거요. 아이, 말이지. 모자란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도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어? 우리 교회 한번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를 따라서 왔대요, 여기를. 근데 자기 삼촌인가가 목사래요. 와서 내 강의를 듣더니만 이 아이가, 엄마, 나 저 목사님 팬할래, 그러더래요. 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저 목사님 말이 맞잖아. 삼촌 말은 엉터리야, 그거.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죄송해요, 또 이한이 얘기해서. 이한이가, 할아버지, 성경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냥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홈스쿨, 다시 말해서 홈교사,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주변에서 신앙적 풍토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자유사상이 강한가,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 자랄 때에도 억압을 받질 않았어요. 뭐 장롱부에다 회초리를 놓거나 몽둥이를 놓거나 아버지가 너 바지 걷고 서! 하고 종아리를 때리거나 그건 못 맞아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활달하게 그냥 편안하게, 에? 좀 잘못해서도 아버지가 딱 가면 용기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타이르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이런 책에다 사인해다니 진리 자유,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껏 자유롭다. 그 진리지, 진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앞뒤 말을 잘 분별해서 맞는다 틀린다라는 말, 우리 이 연구소에서 연수시키는 가운데 제일 나이 어린 연구생이 하나 있는데 몇 살 먹었냐면 초등학교 그것도 4학년인가 돼요. 조원구 목사님의 손자예요. 아, 이 녀석이 저 할아버지 따라와서 연수 받겠다고 딱 앉아서 꼬박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앉아서 졸지도 않고 들어요. 어린 것이. 그러다 지난번 할 때 딱 저 CTX에서 할 때 호주로 갔다가 호주에서 살다가 지금 또 기간이 돼서 들어와가지고 또 나가려고 이제 잠시 들어왔는데 마침 그 타이밍이 맞으니까 이름이 또 온 거예요. 와서 또 듣더니만 저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 나는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배운 거더래. 그렇죠. 그런 영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도래하는데 옛날처럼 한 방에다 놓고, 어? 10년 다닌 사람이나 20년 다닌 사람이나 이제 가도 온 사람이나 한 방에다 놓고, 어? 사자고 토해낸다고 해서 그게 되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개혁은 필수적이다. 해야 한다. 수준 맞춰 가르치는 건 당연하죠. 지금은 일반 사회교육도 완전 자유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르치든 대안학교를 통해서 가르치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서 마지막 시험만 패스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출사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딱 특자 놓고 그 틀 속에다 집어넣어서 막 짐승들 훈련시키듯이. 그게 회사는 사축이래요. 회사 사원들을 짐승처럼 다 훈련시키게, 회사 사원들이 사축, 교인들은 목축, 목사가 다 목사 생각대로 다 교인들 짐승처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게 목축이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구한테 지배받아도 안 되고 누구한테 이용당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심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마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들이 도리어 형통하게.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여러분 저기 지사칠부대인가? 내가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중국 저쪽 뭐야 저 뭐야 북동쪽으로 가보면 거기 뭐 칠사칠부대인가 거기더라고. 야, 사람을 완전히 그 저 생물학 교수들이 이제 쥐 하얀 쥐 길러가지고 막 포떠서 뭐 실험하고 있잖아. 인간들을 다 끌어다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정만하게 다 드러나 있고 다 가보면 나중에는 맥이 다 풀리더라고요. 한동안 주저앉아서 세상이 인간이 자나가기도 이렇게 자나갈까? 왜? 언제 그 넓은 땅, 중국 넓은 땅을 다 이거 다 우리가 일일이 가서 총으로 쏴 죽이느냐. 생체 실험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독약 뿌려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거 만드느라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도 우리 그 독도 뺏어가려고 그것도 욕심만 차가지고 지금 독도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지금도 재무장에서 한번 또 진출해 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복 받아서 그러나요? 그러니 이게 나 같아도 안 믿어요. 만약에 심판을 내가 몰랐다면 나도 안 믿어요. 심판은 무슨 의미의 심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고 나는 그 고민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언했고, 정다르잖아요. 니체하고 나하고는 앙숙이에요. 니체는 생각해보니까 죽었거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심판이 안 내리냐, 저런 인간들에게. 일본뿐 아니라 독일을 겨냥하는 거죠, 니체는. 나는 이제 일본만, 니체가 이제 일본 심략 때는 니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막 전 세계를 제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아, 신은 죽었다. 결국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하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저렇게 잔인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냥 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게 강대한 국가가 되도록. 나는 가깝게 내가 봤잖아요. 나 살아생전에 일본이 제패하려고 했던 그 잔인무도한 행위, 내 어린 시절 정말 우리가 살던 그 행랑채를 다 빼, 교회당으로 쓰던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외정 때 돈 다 뺏기니까 논 다랑다랑한 논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벼 몇 가마를 감춘화의 아들들 반백일 거 아닙니까? 그걸 큰 항아리에다가 해서 딱 부엌에 나무 쌓아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땅을 파고 덮고 흙을 덮고 거기다 나무를 쌓아놨어요, 아버지가. 근데 형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농사를 분명히 지기는 지었는데 봉출을 안 하니까. 그래도만 대창을 가지고 오더라고. 대창을 가지고 쫙 형사들 다 막 여기저기 막 찔러봐요. 막 쫙 최전밭에 가서도 찔러보고 막 찔러보고 버게돌이도 막 거기 가서 턱 찔러니까 쿵 하니까, 와, 그때 아버지 얼굴이 막 쌩하더라고. 그래서 벼가 다 나오잖아. 다 가져가요. 그리고는 이제 굶어 죽지 않으라고 다 그 뭐 곰팽이가 퍽게 핀 콩깨목. 아마 내 세대 사시는 분들은 다 구경했을 거예요. 하나도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콩깨목이 막 이만한 맷돌짝만 한데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러면 어쩌다가 콩 짜갱이가 있어요. 노랗게. 그것은 이제 파랗게 곰팽이가 써서도 거기 노랗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싸는 걸 가서 그걸 못, 챗못으로 그걸 빼서 내가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희가 거꾸로 쓰죠.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건 우리 가정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심판도 믿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제 침체되는 거고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를 정리하면 저희 밑에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밝혀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정의 나옵니다.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선과 악을 다 구별하여, 자, 택자와 불택자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택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건 불택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 정해놓으셔서 구별하여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행위를 심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다 택자와 불택자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세상에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불택자는 그대로 이제 불택자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통치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이제 전포괄적인 심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나오죠.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가. 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가 창세전에 예정된 자. 어떻게? 창세전에 누구를 예정했습니까? 심판 받을 자와 심판 안 받을 자. 택자는 심판 안 받을 자이고, 불택자는 심판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을 자로 예정된 자가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대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넘어가서 보면 한쪽 가로 2번 구속에서 제외된 자, 그러니까 불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택자, 그러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예정된 자, 이미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 심판받기로 예정된 자가 누구냐면 구속에서 제외된 자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를 위해서는 대속의 피를 그에게는 은혜가 끼쳐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심판 면해요, 안 면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면 예수님 헛 믿는 거고,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지. 뭐로 오셔? 우리 심판받게 하려면, 이제 결국에 가서 이제 결론에 가서 나오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권사님 심판 안 받아요? 예. 그 다음, 심판의 구분. 이것도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앞에 부분 좀 제가 치밀하게 얘기했네. 심판의 구분이 있는데, 어떤 심판? 현세의 육적 심판이 있어요. 현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적인 심판. 그건 불택자들은 계속 심판 아래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예? 짐승처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게 뭔가? 그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련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살다가 병이 난다거나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다가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련을 시켜서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네? 자, 아이들 편안히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는 막 태권도장도 보내고 수영장도 보내고 막 운동경기. 너 오늘 안 갈래? 나 피곤해서. 그래도 가야 돼 하는 이유는 단련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나 항상 그 얘기, 만약에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편안하면, 솔직히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은퇴하고 나서 이제 장모님들하고 여기 저기 바람도 쐬러 다니고 사우나도 즐기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놀고 살 꿈을 꾸었었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것이 정상. 그렇게 인간은 편안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까? 이 생각. 솔로몬도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 주셔서 막 다 평안하게 하니까 무엇이 쾌락인지, 솔로몬의 연구 주제가 무엇이 쾌락인지, 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것이 연구 주제였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련으로 주는 거지 심판으로 와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저주를 받아서 육을 입고 나와서 이 고통만은 세상에 와서 지지고 벗고 살잖아요, 다. 혹시나 살아도 역시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산다는 자체가 결국 소망이 없어요. 어제도 누가 그러는데 자기 선배라기보다 직장 선배 하나가 결혼했지, 자녀도 있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받지, 우울증이 딱 걸려가지고 의미상실, 뭐하러 살아야 되나,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받아 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이 뚜렷해야 고생스러워도 힘이 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솟는데, 편안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제일 인간이 괴로움을 가져다니면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이 질문 앞에는 어느 누구도 고뇌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야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 잘못된다. 왜? 해답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육적 심판이에요,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적 심판만 아니라 내세의 영적 심판입니다. 결국 영적으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최후 심판하는데 그 대상 누가? 불택자만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는 심판이. 이 지상 육적 심판은 개개인으로 보면 그냥 기십년에 끝나지만 영혼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특징 나오죠? 심판의 특징은 절대 주권적 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뭐 선행자라고 고아원 경영하고 뭐 자선사업 많이 하고, 야 너 어떻게 착하게 그런 일 했냐, 너는 천국 가거라,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대로 너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불택했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주권적 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약 성취 결과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약속의 자손으로 택해주셨으면, 언약하셨으면 언약대로 그대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것이 이제 바로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 선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찬양. 우리들로 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야, 나는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데 어쩌다가 하나님은 나는 선택해서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정리됐죠? 그 뒷부분은 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라. 결말 맺고 차 한잔하십시다. 끝맺는 말, 다른 거 그만두고 그 밑에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끝내십시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대신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적값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찔린 거나 상한 거나 마찬가지죠. 상함은 이 반복되는 시구예요. 식구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잘못 행하고 살았다. 죄집에 살았다. 그릇 행하여 각기 내 마음대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에게서는 심판이 완전히 제외됐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세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공갈 협박에 놀아나지 말고 앞으로 자녀들 귀하게 크는 자녀들 품에 안고라도 이걸 초등학교 학생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대대손손 자손들 진리 안에 승리하는 15분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혼이란 무엇인가.